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이 부문 말씀 가지고 누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은혜 받은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도 이 세상이 워낙 이상하다 보니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런 거 있죠. 무슨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은혜를 받았다 뭐 이런 말을 쓸 때도 있고 뭐 누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말을 썼던 적이 있어요. 야 정말 저 너무 감동적이다 그래갖고 그렇게 불경스럽게 썼던 적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 예수를 왜 믿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를 왜 믿는가? 내가 많은 경우, 다른 종교들의 경우, 그 신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신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해서 그 신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눈에 보면서 살펴볼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무얼 해줄 거기 때문에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인가 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때문에 나에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 많은 경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뭐 부자가 된다든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명예를 쌓는다든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어떤 권력을 쥐고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 자체는 뭔가 한참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을 얘기한다면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황당한 소리냐.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내서 했던 편지 내용을 보면 참 기도 안 차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4절부터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의 그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도대체 하나도 나 이런 걸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했냐. 그런 가운데서도 궁핍함도 있고 환난도 있고 수고로움도 있고 자기 못함도 있고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자 하는 게 내 상황이 좋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 이런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넌 가난해야만 내가 널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그걸 신용할 줄 알아야 돼.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는 물질을 주는데 그 물질 그 부분에 있어서 네가 나한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분 아멘할 수 있어야 되고, 네가 육신적으로 연약함 속에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슈퍼맨이 돼야 된다. 돈도 남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집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한마디로 잘나야 된다. 그 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책들의 긍정의 힘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잘 돼야 되는, 잘 된다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가치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아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멀쩡하면 아 저 사람 뭐 복 받은 거 아닌가? 뭐 돈 좀 번다 그러면 그런 식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과연 무슨 기준에 근거하고 있느냐 라는 걸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꾼답게 세워져 나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움직인다. 근데 그것은 나에게 무엇인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 9절 10절에 보면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9절 10절에 보면 우리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람들이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 무엇입니까? 없는 사람 같아요.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실상은 그 사람들이 주는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수도꼭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수도꼭지는 무엇입니까? 이 손잡이를 열면 물이 나와요. 잠그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어느 집을 가서 보니까 수도꼭지를 턱 트니까 물이 잘 나옵니다. 그랬더니 몰래 그 화장실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벤치로 돌려갖고 빼갖고 집에 와서 탁 해놓고 물 나와라 물 나와라. 물이 안 나오죠. 왜? 물이 나올 수 있는 파이프에 연결된 수도꼭지만이 틀었을 때 물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아무 그냥 파이프같이 생긴 데다가 연결해놓는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죠. 바로 우리는 나한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아는 것이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는 것처럼 내가 나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죠? 그럼 만약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건 그냥 썩은 나무떼기 조각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문제는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CCC나 내비게이터 공부를 하면 거기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문제입니다. 왜냐? 사람이 죄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확신 있게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죄에 짓눌려 있는 상태에서 삽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상칠원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그 일을 완수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주님 내가 과거에 이런 죄가 있었네요.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네요. 그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바로 그 죄 문제 네가 해결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용서한 것이야. 죄사한 것이야. 바로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뭔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산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죄의식이 있나 없나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천둥이 친다. 그러면 뭔 일 날래가 없다. 뭐 지진이 났대더라. 그러면 이거 뭐 갑자기 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면 뭐 갑자기 뭐 그 차가 와서 뒤 받으려고 했다든가 뭐 차가 뒤 받았다든가 뭐 어머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죄 의식을 품고 있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살면 어때요? 이 땅에 살면 하나의 말씀 보고 하나 앞에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죽으면 장당이다. 그러니까 걱정할 바가 없는데 이건 살아있어도 걱정 죽어도 걱정 이렇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요한에서 1장 8절로 10절을 보면 세 가지 사실을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나는 죄 없다.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윤리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하냐?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다. 뭐냐면 우리가 지저분한 데에서 있다 보면 지저분한 게 익숙해져서 무엇이 더러운지를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목욕을 자꾸 하다 보면 조그만 때 요즘 이제 이 손톱 기르면서 점점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손톱 밑에 있는 이 검게 튀는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씻다 보면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더러움까지도 눈에 띕니다. 다시 말하면 아, 내가 하루 살면서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빅터빌이 깨끗하다고 하지만 흰 와이셔츠를 입고 하루 종일 거닐어 보면 저녁 때 되면 와이셔츠가 새카맣습니다. 매연이 없는 동네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뭐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 만나고 생활하면서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만약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면 하나하나 다 죄짓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하니까 뭐 신거짓말, 까문 거짓말 이래가면서 뭐 농담 무슨 뭐 음담패설 이래가면서 하고 뭐 적당하게 자기 합리화시키고 이러면서 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저녁에 감안하면 야 이거 회개하다가 오늘 저녁 밤새겠구나 뭐 그런 생각 들 정도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그 얘기를 입으로 시인하면 그는 믿으시고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죄 졌습니다. 하나님 나 이랬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 너 원래 그런 죄인인 건 알아. 그런데 네가 그런 죄를 졌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죄를 내가 씻어주겠다. 그렇게 하신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이렇습니다. 아니, 자식끼리 부모한테 맨날 효도만 하고 사는 자식들이 있습니까? 없죠. 암만 자식이 부모 마음을 들게 한다 해도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경우 섭섭하기도 하고 참 몰라도 한참 모른다. 그러고 나중에 그래, 나중에 너 시집장가 가서 너만한 애만 하나 낳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속이 얼마나 막 저기 하면 예, 그럴 때도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 앞에서 하는 것처럼 예 내가 지금 부모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뭐냐 해도 해도 참 부족하다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어제 장례식을 참석해서도 그이 저희가 고별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를 이제 들으면서 참 많이 생각했는데, 살아생전에 좀더 잘해드리고, 좀더 같이 시간 갖고, 좀더 맛있는 거 먹고, 그랬으면 못해서 죄송합니다. 매번 느끼는 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 왜 그전엔 못할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인가를 우리가 인식 못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그냥 사람은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는 잘못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라고 하신 삶은 제한적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뭐 많이 살아야 뭐 100살, 120세 뭐 이렇게 사는 것이고 짧습니다. 뭐 운순서대로 가는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운순서와 가는 순서는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네가 죄인인 거 알아. 근데 그거를 네가 나한테 인정할지 그래. 나는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을 것이야. 내가 용서해 주마. 이렇게 간다. 근데 거기서 뻔뻔하게 나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뭔 죄가 있어갖고 이러고 가면 바로 그거 자체가 죄죠. 그래갖고 그냥 한 번에 끝날 거, 몇 방에 얻어 터지는 경우들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 1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만약 우리가 범죄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언제 범죄했습니까? 내가 언제 죄인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난 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뭐 옆에 태어나서부터 뭔 죄를 졌다고 합니까? 이렇게 가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 속에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가만 생각하면 이렇죠.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나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이 8절에 있는 사람은 10절에 나온 사람보다 그게 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끝끝내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어떤 거죠? 그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에서 보는 것처럼 한 달란트 준 사람한테 네가 왜 가서 장사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주인은 악한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인 줄 알았는 거로 내가 근심해서 안 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괘씸하냐? 그러면 너는 이 악하고 게으른 자와 바깥에 나가 울면서 이들 갈림이 있으리라. 그렇게 심판해버리죠.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져버리면 바로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내 죄를 고백하는 우리가 이유와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죄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죄가 있고, 근데 그 원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용서함 받으면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잘못해서 집안에 부모님이 기중이 여기는 그릇을 깼습니다. 형이 그걸 알았습니다. 공부로 동생이 형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내가 그거 깼다고. 그러니까 형이 알았어. 그때는 상당히 인자한 목소리를 유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엄마가 맛있는 빵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맛있는 걸 더 큰 걸 주려고 하니까 형이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둘째가 어떻게 하죠? 네, 형한테 저 큰 거 주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봤을 때 둘째 애가 점점 말도 없어지고 파리하게 말라갑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나중에 물어봅니다. 왜 그러니?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글쎄 지난밤에 집에서 소중히 여기던 그거를 깬 게 나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냐? 알고 있었다.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둘째야, 뭐 어디가 저기 아니 첫째보러 심부름을 해라. 그러니까 형이 동생보러 네가 가서 해라. 내가 안 한다고. 너 엄마한테 얘기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얘기하라고. 이런 모습이 바로 죄사함 받은 상태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정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는 때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때는 이게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두 번의 종교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요시아 왕 때이고 시스기야 왕 때 그랬습니다.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상태의 은혜가 은혜를 주실 때가 있었고 은혜를 끊어버릴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정말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용서함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에 입각해서 제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에 대해서 아주 눈에 그 귀에 인이 베기도록 많이 들으실 텐데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내 인생 내 방법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자유감한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큰 꿈을 품은 사람만이 기도를 합니다. 조그만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벅찬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냐? 부모가 아무리 악한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의 천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까 읽어본 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4절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힌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기도를 안 하면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죠? 근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어려움이 주어졌는데 기도 안 해요? 무슨 배짱으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로 그 기도의 은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좋을 때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있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건강하게 어떤 뭐 형편이 좋아서 내가 한다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어느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거기서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입니다라는 의식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과실을 위해서, 나의 어떤 위장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연복교회 옆에서 보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와서 금주머니를 헌금함에다 연복계에 집어넣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게 지폐가 아니고 전부 코인이니까 그것이 몇 개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그게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에 따라서 떨어질 때 소리가 다르죠. 그죠? 만약 동전 하나 넣는다 그러면 땡땅 그럴 것이고 두 개 그러면 땡땅 이럴 것이고 만약 그걸 돈주머니에 넣는다 그러면 우리 그 저기 이 라스베이거스 가서 할 때 보면 이거 해내는 돈 조금 나올 땐 땡땡 그럼 끝나지만 이 뭐 대박 터진 사람은 탕탕탕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허무만 될 때 그럴 것은 그걸 통해서 이게 툭 집어넣고 돌아서면서 사면 소리 들었지. 이런 식의 모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두 랩돈 동전 두 개를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귀가 있으니까 들으셨습니다. 그랬는데 부자들도 많이 넣었지만 더 많이 넣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 과부다. 왜? 저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예수님은 뭘 봤어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하고 있는 과부의 삶이었던가를 보고 계셨죠. 그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 왜?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없을 때, 어려울 때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이 있을 때는 사람이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어려울 때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달라요. 똑같이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고 저쪽 뭐 미나노 집 가서 술 먹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직분자라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없는 와중에 아니 없으면 그 한 끼라도 더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 없는 와중에 금식하면서 하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확연히 달라집니다. 평상시 똑같이 좋을 때는 물론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각자가 이렇게 불경기를 오게 하시는 게 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이 아파보면 아픈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자신이 드러납니다. 내 원래 모습이 어떤지 그냥 내가 건강하면요 그냥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아프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네? 저만 느끼네? 사람이 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보면 그 사람의 원래 색깔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친구를 어떻게 하래? 이렇게 내가 돈 있고 뭐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는 것처럼 탕자가 뭐 원래는 탕자가 아니죠. 아버지한테서 나에게 이산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 갔을 때는 얼마나 친구들이 많이 붙었지. 그죠? 근데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면 친구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왜 있었어요? 이 둘째 아들의 인격 때문에 삶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돈 때문에 몰려들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친구는 어떠냐?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입니다. 평상시에 친구가 많다는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순간 내 주변에 얼마나 의지하고 힘이 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참 감사해요. 막 마음 낙심되고 막 어떤 데 입신적으로 힘들고 막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자 그러고 뭐 이렇게 해갖고 참 힘 복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음을 보면서 얼마나 그런 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세 번째는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업장 세운다 그랬더니 고개를 숙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개가 숙여지게 되어있습니다. 겸손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도바울이 맨 처음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그랬다가 이제 옥중에서 자기의 모든 사명을 끝나며 죽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점점 스며드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죠.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맨 처음에 목사님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갔다가 점점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게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생각하는 하나하나 이 속에서 죄가 이렇게 끊어내도 끊어내도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나는 정말 매 순간마다 죄만 생산하는 그런 사람이네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으면 이게 나가면 하나님은 바로 그게 네가 잘못이다.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네가 율법에 기록된 걸 다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도적질도 안 했고요. 가늠도 안 했고요. 정말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부자한 젊은 관원을 보면서 그래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 재산 전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 사람이 그거 못했어요. 왜요? 여태까지의 자기가 했던 그 모든 부분은 자기 과시였어요. 거기엔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 그 존재 자체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날 쫓아라 그랬을 때 그 젊은 관원은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했던 건 뭐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보여라. 그리고 실제 네가 누군지를 보여라. 그리고 네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 짧은 말을 통해서 언급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거기서 실패하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깨끗함과 그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성실해야만 합니다. 겸손한다는 게 뭐냐?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죠?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좀 순수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순수한 것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어져 갑니다. 때가 묻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 비해서 우리들이 정말 어른이 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겸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뭐냐? 무조건 딴 사람들 앞에 가서 45도로 그 허리를 숙여가면서 하면 겸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했던 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속에는 탐욕이 가득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된다.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한 신앙적 지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런 거 있죠. 배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제일 우리가 보통 학창시절 때 얘기하는 게 제일 다루기 힘든 애들이 누구냐? 대학교 1학년, 1학기 있는 애들이 제일 교만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대학 시험 치러서 대학 들어갔지. 그러고는 세상에 지보다 잘난 존재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집단에 제일 좋은 교수들, 제일 좋은 학교 들어와서 만나서 강의 듣는 것 같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못 배우는 것 같죠. 아니, 그러면 2학년, 3학년, 4학년들은 자기네들 배운 거 다 배웠을 텐데, 점점 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학년도 그래도 뜨면 되는데, 3학년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취업 준비. 나중에 이제 장가 가는 문제, 시집 가는 문제. 4학년 올라가면 완전 어깨들이 척 쳐져갖고, 그리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배운 거를 가지고 현실에서 어플라이 하려고 했을 때, 막상 자기가 어디에 들어가서 할 수 없을 때,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바로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정말 그렇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아는 걸 통해서 내가 정말 그것에 내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는 반대자들의 적의와 비방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제가 그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우리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봐. 너 필요한 것부터 한번 해봐. 네 몸의 질병부터 해결해봐. 너의 육신에 필요한 것부터 해결해봐.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돼? 그거에 같이 맞춰갖고 싸울 게 아니라 우린 오래 참아야 합니다. 겸손은 뭐냐? 오래 참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화되면서 이건 순간순간적으로 막 발끈발끈 화내고 하는 거는 겸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아나가는 거.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 어떤 인간적인 방법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냐.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습니다. 동네 강아지가 지서도 경부선 열차는 빨리.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